기도 한번 할게요.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 그들은 언약을 받았지만 알맹이를 놓치고 그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반복하려 하여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껍데기만 알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은 우리에게 언약이 됐습니다.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의 9절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참된 언약의 유대인이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후대들이요, 언약의 백성들이요, 언약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자들임이 틀림없사오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기쁨이 되게 하시며 언약이 되게 하시며 승취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께 드리며 이 아이들의 주님의 그 시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겠기에 아이들을 부르며 이름 부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일일이 안아주시고 손 얹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아이, 세계에서 희귀한 아이, 만에 하나 빼신 아이, 구별된 은약의 아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찬송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놓쳤어요. 그 말씀이 진위가 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 받았거든 이제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신명기 6장 4절 9절을 구약 성경인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기록해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학은 복음화 제3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증인의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제가 6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른 것이다 하고 하면서 6절에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과 이 말이 다 같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말도 로고스고 말씀도 로고스예요. 같은 복음인데 말로 끝나버리는 게 있고요. 복음은 맞아. 말은 복음인데 글을 써도 복음을 쓰고 말을 해도 복음을 말하는 건 같은데 어떤 건 말로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건 말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바울 전도자처럼 복음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해야 되고 우리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래야 되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네 생각과 마음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쟁기질을 하고 말씀이 씨를 심고 말씀이 이게 찌끼를 몰아내고 말씀이 씻어내고 그 말씀이 일하신다고 뭘 하신다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에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보이지는 않는데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을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 적이 많이 있죠. 전 많아요. 초신자 시절은 진짜 그게 매일 삶이었고요. 왜냐하면 치울 게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치워내고 새롭게 하고 씻어내고 바르게 교정하고 일러주시고 알았지 알았지 이제 어머니가 어렸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다짐하면서 가르쳐 주시듯이 그런 걸 정말 느꼈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언제 그러죠? 성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아니라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데 따르는, 예수를 믿으면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환난, 고통이에요. 고통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당해도 예수 믿으면 쫓겨나가요. 그때 당시 우리와 지금 많이 달라요. 지금도 예수 믿는 어떤 젊은이가 직장생활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뭔가가 올 때 어떤 사람은 견뎌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시부모와의 문제, 시가집과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견뎌내는, 돌파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이 푹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따르는 고통을 기쁘게 여겨요. 기쁘게.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포기해버려요. 기쁨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5절을 보다가 5절 6절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으로 말씀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성령으로 받는 태영아 부모 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전체 제 마음에 숨은 제목은 감동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감동이 식어가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뭐 제가 무슨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삶의 감동이 영적 감동이 식어져 가거든요. 그 처음 사랑을 난 예수 하나면 다 됐어라는 그 고지식한 신앙 고백이 어느 날 퇴색이 되면서 이것도 아쉽고 저거는 왜 안 될까? 사실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솔직하게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의심하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 건 아닌가? 나를 그냥 제껴버린 건 아니신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전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철이든 성숙한 신앙인은 견고하게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도 말씀은 영원하며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대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험난한 길도 많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더라도 굴하지 않죠. 괜찮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끝이야 자비하심이야 라고 엉뚱한 해석을 세상 사람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해석을 내려 신앙생활을 굳게 해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식은 감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서 엄마 아빠의 마음에 말씀 감동이 회복이 되면 이건 태영아는 되는 거예요. 이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말씀 감동이 없으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힘든 얘기들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그 자리 있고 또 거기도 하고 또다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아서 영적 감동을 회복하면 내게 닥치는 고통과 많은 환란을 아무 상관없이 기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부부 사이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부부는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을 받아서 감동을 회복하셔야 돼요. 감동인데 오늘은 두 가지예요. 지난주도 읽으셨지만 오늘도 한 번 더 읽을 텐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면 진짜 감동이 회복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석 달, 1년, 5년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잃어버려요. 영적 체온이 식어버려요. 손발에 차지져서 이게 만져보면 손이 차요. 감동이 없는 거죠. 찬송 부를 때 힘을 다하지 못해. 기도할 때 온 전체를 제물로, 기도 자체가 제물이거든요. 기도를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찬송할 때 힘을 아낄 필요는 없다고요. 온 삶을 다하여, 온 고백을 다하여 드려야 될 제물, 마지막 제물이거든요. 내일 내가 찬송하면 되지, 천만에요.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뿐이지 절대 다른 기회는 없어요. 근데 그 감동이 없으면 차디차가워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거든요. 세상 도서관에 교보문고에 있는 사인 책을 다 읽어봐도 절대 이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 구절 단 몇 마디만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다는 이 명확한 말씀이 한 줄 딱 뜨는, 그건 세상 어느 책에도 없어요. 아, 모든 걸 공부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뭐냐면 그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이 나를 빚으셨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감동이 살아나야 내가 임신과 그 잉태의 언약을 구하고 그 감동을, 언약적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두 번째, 모태를 통한 수정과 임신이 하나님의 기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걸 알면 태영아 부모의 준비가 있겠죠. 당연하게 따르겠죠. 시편 139편을 한번 오늘도 한번 더 읽어보시죠.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은혜는, 그리스도란 은혜는 너무 신비해서, 여기는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태영아 얘기를 하지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맞는 키이기 때문에 어디라 갖다 대면 열려요. 어디 누구한테라도 맞는 게 이 복음이에요. 감동을 회복시켜주시고 인생 뚫리게 하고 정말로 경외심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이 감동 못 받으면요 예배가 안 됩니다요. 이게 사람이요, 사람처럼 희한한 존재가 없어요. 이게 피조물인데 바닥 인생인데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마음이 안 생겨요. 심지어 내게 문제가 어깨부로 쌓였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부르짖을 마음이 안 생기면요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큰 문제잖아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혜를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약의 지혜를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최초 인간은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명확하게 한마디로 밝혔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걸 믿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두 번째, 나는 언제 어떻게 창조되었나?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못대에서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나는 출산된 자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당신은 왜 인간으로 창조됐는지를 아시는가? 목적이 뭔지를 아시는가? 어떤 종교인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어떤 종교인, 하나님 믿지 않는 자야.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성경을 비아냥대는 사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 종교인이 비아냥대면서 하는 말이. 그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냐. 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목적을, 제가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왜 만들었는데? 자기 딴엔 한 건을 잡은 것처럼 굉장히 모든 기독교인들을 한 방에 케어시킬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왜 만들었는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갖고 놀려고 만든 거야? 놀이개감으로 만든 거야? 그럼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데? 비아냥되는 그런 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인간 중심의 사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또다시 저는 우리 기독교인인 저의 자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적에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사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 중심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아주 좀 조금 까다로운 얘기이긴 한데 아이들에게 말을 해줄 때 까딱 잘 못하면 성경 얘기에서 교훈만 전달이 돼요. 교훈만. 복음을 깨달았으면 요셉이 노예가 안 될 텐데.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해놓고 자기 아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보내어지고 노예로 보내어지고 팔려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얘기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얘기를, 아들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교훈을 정신 차려야 돼, 깨달아야 돼. 못 깨달으면 너도 노예가 될 수 있어. 노예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 맞는 얘기인데 교훈 안에서 맞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의 원래 얘기로 보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이름 딱지를 하나 갖다 딱 붙여 이제 역할 그걸 할 뿐이죠. 요셉 너는 예수 역을 맡아서 잠시 동안 사는 거야. 요셉의 믿음은 예수 역을 고생고생 다해가면서 예수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 역할을 함으로 요셉은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믿었던 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오시고 살아가시게 되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안 거죠. 들은 거죠. 믿은 거죠.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얘기했던 건 요셉 얘기해 준 게 아니야. 우리에게 예수 얘기를 해 주신 거야. 그리스도 얘기를 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까딱 잘 못하면 교훈을 열심히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영원히 놓쳐버리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요. 유대인들은 요셉 잘 알아요. 우리 가문의 조상,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 지금도 모세, 요셉, 예수, 유대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예수 여섯 번째 나와요. 우리 민족 중에 세계에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 중에 1등, 2등, 3등 이렇게 거기에 모세 이런 이름들 지금도 모세는 지금도 1등이에요. 예수는 6등이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인물들을 그냥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 얘기로 본단 말이에요. 교훈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이 그게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각인시켜 주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 리가 없죠. 신약을 안 믿으니까. 신약을 믿었더라면 대부분의 이게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알았을 텐데 그 신약을 안 믿으니까 다 못 믿어져 버린 거예요. 구약은 읽거나 마나 그림자밖에 안 되거든요. 진실이 아니,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 예수를 위하여서 주신 끝대기거든요. 어느 날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신명기 6장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붙들지 못하면 이건 진리가 못 돼요. 아무리 믿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 우리는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반복해야 될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당신은 왜 창조가 됐는가? 그 답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이다. 예정은 뭔데? 하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당신 아이를 낳는 목적이 뭐냐? 이 아이를 죄에서, 죄인을 낳는 거다. 죄인을 낳는 건데 이 아이를 죄에서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아이다. 난 그걸 믿는다. 라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그것이 성공이죠. 하나밖에 없는 성공입니다. 그게 바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 쓰시면 그게 사명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메시지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선우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라고 했지 은밀히 말하면 개인화, 복음화되어지는 거 하나가 되면 그 은약 안에서 교회화와 현장화가 보이는 것이죠. 그 타행화 현장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간이 창조된 인간이지만 타락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기이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기이하게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기이하다는 말은 그저 단어를 그대로 풀면 술을 놓다, 바느질을 하다, 아주 최고의 장인의 손끝에서 고귀하게 지어져 가는 것, 어떤 것. 그것을 표현할 때 기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작업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소중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존귀하구나,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기이하게 지으신 게 인간이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인간이 소중하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나오죠? 인본이 나와요. 인본이. 인을, 인이 본이다. 본이란 말은 알죠? 근본, 기원, 시작, 뿌리, 바탕, 최고, 중심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본이란 단어 속에 다 그냥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다 들어가 있는 게 본자입니다. 인이 본이다. 당연하지. 세상에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언제 맞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창조하셨어를 알 때 그때만이 인간은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인간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인본을 말합니다. 인간이 최고야. 아무리 인간이 최고야라고 말을 해도 인간은 갈수록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나 요한은 너희들의 심령을 훤히 알아. 인간은 인본이 아니라 짐승처럼 부패해져 타락해가는 걸 남자들의 타락, 여자들의 타락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본이 맞다면 인간은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인본이. 인본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 예수만이 본이시다. 근본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본질이시다. 그는 머리시다. 그는 뿌리시다. 라는 뜻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최고로 높이면 나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그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이 이렇게 형상대로 귀하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이 죄는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지게 하는 무시무시한 끔찍한 저주인데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세상은 아주 모르고 예수를 믿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모십니다. 한 자들이 우리들인데도 우리들도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면 감동이 확 살아납니다. 감동이. 내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피의 복음이 이토록 완벽한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게 되어지면 감동은 확 살아납니다. 주일날 일찍 뛰어옵니다. 일찍. 예배를 일찍 드립니다. 일찍 드립니다. 새벽에 일찍 예배 드립니다. 첫마디 예수를 말하지 않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죄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왜 하게 하셨지? 지난주일 말씀받고 또 오는 주일도 은혜로 말씀받게 해주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쭉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 죄에서 구원받은, 네가 받은 구원, 네가 사함받은 죄가 무엇인가를 그 분량을 조금씩 조금씩 분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분량을 조금씩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진보예요. 이게 개인화예요. 이게 개인화가 안 되고 그 다음 말씀을 자꾸 많이 받으면 많이 깨닫는 것 같은데 퇴적물이 돼요. 쌓여서 수를 막아서 말씀이 베베 꼬여버려요. 이게 뭐 이해도 되지 않고 팍 풀리지도 않고 막 알긴 알 것 같은데 능력은 없고 자기 남편 하나 사랑하기 어렵거든. 자기 자녀 하나 지혜롭게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뭐 이것도 쩔쩔매고 어렵고 뚫리질 않아. 이 뭔가 풀리질 않아요. 뭔가 생각이 꽉 꼬여 있고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명쾌하게 풀이가 되는 게 뜻으로서의 말씀이 풀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글자는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창세기는 알겠는데 뜻을 모르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옆에서 지켜봐도 뜻을 모르는 게, 그러니까 뜻을 풀어주지 제자들.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부활한 거야. 알겠니? 라고 뜻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죄에서 구원받아도 죄가 뭔지를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나의 죄를 씻기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만, 백만, 천만, 억만, 억조, 백조, 만조, 숱한 답을 가진 게 세상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관심도 없거니와 씻긴다면 그에 대한 답을 인간은 인본으로서 수도 없는 많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싹 삭제시켜버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어 라는
을토당토 않는, 국어책에도 나오지 않아, 과학책에도 나오지 않아, 철학에도 안 나와, 문학에도 안 나와. 이거는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어. 석가도 말 안 했어. 공자도 말 안 했어. 우리 조상이 말해준 적이 없어. 내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 그런 거. 내 세포에서도 내 지식도 그런 건 없어. 내 상식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죄를 씻으려면 고행을 하라. 돈을 내라. 산에 가서 3년은 살아야지. 네 엄마 무덤 옆에 천막 치고 3년은 살아야 죄 씻고 효도하지. 뭐 요러면 수긍이 가겠는데. 그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그 노래를 불러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누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당신은 집에 가면 예배가 안 돼. 예배가 팍 죽어. 이렇게 감동이 없어. 감동이요. 회당에 와도 감동이 없고 그 예배 속에 감동이 없고 그나마 이 감동 조금 불붙이듯이 이렇게 해 가도 집에 가면 그냥 영적 감동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냥 이게 뭐 그냥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어제처럼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죄에서 구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런 감동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이 24시 일상이 항상 기도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예수 믿음으로 따르는 고통을 기쁘게 당하지. 좋아, 좋아, 옳다면 와라지. 이런데, 안 그러면 예수님 저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피하게 해 주세요. 요런 기도는 안 하지만 그런, 하면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걸 기쁘게 당할 수가 없다고. 남편과 아내와의 이치는 따질 수 있어요. 이치는. 그 이치에 맞냐? 뭐 종교 싸움을 계속하는 거야. 복음을 받았어도 복음에 대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말이 나오면 종교요. 그냥 말이 나오면 육이요. 영적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설명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죄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받다 보면 야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옛날에는 조금 죄인인 줄 알았다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는 걸 알아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전에는 이게 굵은 이런 기둥만한 죄만 보이다가 이제는 먼지가 스쳐 지나가도 바람길이 스쳐 피부를 스쳐 가도 아이고 주여 저는 죄인 맞습니다. 오직 저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1초도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그냥 날마다 눈물이 질끈질끈하고 아침 일어나면 심령에 감동이 있고 주여 주여 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저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감동이 살아나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만들려고 당신에게 오늘의 세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감동이 살아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임신한 상태에서 생각이 그렇게 산만하면 아이는 산만한 아이가 돼요. 산만해서 막 산만해져 버려요. 진짜예요 이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른 찬송가대로 그냥 계속 그런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뜻 하나, 길 하나, 진리 하나, 문 하나 그냥 그 하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 속에 만물이, 만물 속에 하나가 일만 잡으면 일 속에 많이 다 들었고 만 가지라 해봤자 저러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만 가지라 해봤자 그림자뿐이에요. 허상인데 세상은 그게 허상이 아닌 것처럼 막 거짓 장난을 쳐요. 그게 다 허상이에요. 예수란 실상 하나만 깨달으면 허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 잘 살아도 곧 죽어요. 허상은 죽어도 돼. 사라져도 괜찮은 거예요. 실제 천국, 실제 자녀, 내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내 실제 내 집이 이 집은 허상이라고 허상. 이 감동이 없으면 인생이 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네, 적네, 어쩌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내게는 문제가 많네, 적네. 나는 스트레스가 많네, 적네. 생각이 꼬여요, 이렇게. 거기서 인간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사 온전하게 새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 원리를 또 한번 반복해요. 나를 구원할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없는 게 세상에는. 나를 구원할 것은 거기서 단 하나도 없다는 신기한 사실에 감탄해. 감동, 감동. 그것도 놀래야 돼, 놀래.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나를 구원할 것은 단 1도 없다니. 이게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감동을 가진 게 교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 감동이 터져나와야 돼요.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 불신자가 교회 와서 수긍이 전혀 안 될 노래들만 부르고 수긍이 전혀 안 되는 복음의 메시지만 나오는 게 그게 교회라 해야 돼요. 도망쳐서 가든가, 욕을 하든가, 아니면 꼬꾸라지든가. 교회에서는 어중간하게 친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와서 꼬꾸라지든가 아니면 욕을 막 대대 욕을 하고 그냥 니들만 믿으라 미친 뭐 XX 그러면서 가든가 볼을 던지고 문을 빠개고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엎드리든가 해야 되거든요. 2번 모태에서의 수정과 임신 얘기 잠깐. 모태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아이배는 어미라고 해서 모태 아이배를 태자 아이 뵌다는 뜻이죠. 모태 아이의 태아의 아이의 집이라고 해서 그할 집이라고 해서 자궁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태에서 시작하세요. 역사는 역사라고 할 적에 시작은 모태에서 그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자의 후손하고 예비된 첫 태는 하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려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뭐가 있어야 되죠? 가문. 그 집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말하면 국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가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가문을 위해서 예비된 첫 태가 사라져. 아브라함 혼자는 절대로 조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여자가 있어야 되죠. 그 여자가 사라, 그 며느리 리브가, 그 다음 레아, 라헬, 이렇게 쭉 오다가 구약에 쭉 맞은, 구약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태가 누구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 요한을 낳는 어머니, 할머니 엘리사벳. 이 할머니를 통해서, 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고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 마지막 선언하고 목이 잘려 구약이 아웃되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이 애매하게 뭐 꼬랑지 길게 뭐 이렇게 구약질을 하려고 그 그림자가 나타나가 자꾸 본질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목을 탁 쳐버리잖아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도 구약이 싹둑 쳐져야 돼요. 구약이 애매하게 아주 구약을 푸는 게 구약과 신약은 그걸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 구약의 마지막을 깔끔하게 잘라버리고 신약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예비된 태가 마리아입니다. 절대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될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고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낳으면 안 될 여자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예수입니다. 신약의 시작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중요할 때마다 예비시켜 대기시켜 놓는 것은 태였어요. 태. 그렇게 중요합니다. 굵직한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하나가 성취되어지거나 역사의 한 장이 크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반드시 여자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해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왜 하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르디 시대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태가 바로 당신일 것이다. 당신을 그 언약의 줄기 안에서 봐봐라. 왜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셨나?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 되게 하시고 태가 있는 여자로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렘넌트를 임신 출산하게 하셨나? 그 하나님의 목적, 이유를 한번 들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형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정한 형태가 없는 덩어리를 뜻합니다. 즉 수정 단계 태싹을 말합니다. 싹, 배약, 식물 용어죠. 이 씨에서 싹 하나가 툭 터져 우미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 배아처럼 인간도 싹 하나가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배아 단계 싹 하나가 딱 보이거든요. 그걸 태싹이라고 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1주, 2주를 지나가면서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라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의 하루도 되기 전에 태아로 발달시키 모든 기관을 갖추어가면서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제가 아는 주의 책은 성경책 하나뿐인데 무슨 또 딴 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의 책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은 수정 임신입니다. 수정 임신은 하나님의 생명공학과 같고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같고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기술. 하나님의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정되어져서 임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창조 설계도대로. 이 의자 하나 짜는 것도요. 설계도가 반드시 나와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면이 몇 장이었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 건물 하나를 지을 때 설계도면이, 인간 몸 하나를 지을 때 설계도면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미국 국립게놈연구소, 인간게놈연구소란 그 유전자 생명공학을 하는 연구소 소장 왓슨, 콜린스와 왓슨이,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갈 텐데 그들이 TV에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탑 뉴스였죠. 온 세계 동시 생중계를 할 정도로 유명했죠. 드디어 우리가 신만이, 하나님만이 볼 수 있었던 인간 생명체계의 비밀을 우리도 읽게 됐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인간 생명체계의 초판을 발행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아주 얼마나 큰 소리를 했는지, 과학의 위대함. 야, 그게 뭐냐면 인간이 몸 하나가 75조 개 정도의 세포라고 합디다. 몸 하나가 75조 개 정도의 세포라는데 세포 한 개 속에 들어있는 메모리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읽어보니까 이제 그들 과학자들이 세포 하나 속에 세포핵의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 읽어보니까 1천 쪽짜리 1천 권이 나오더라. 그래 1천 권, 1천 쪽짜리 1천 권인지 만 권인지 모르죠. 그들이 하는 말이 1천 쪽짜리 1천 권이 세포 한 개 속에 기록된 정보가 이 기록된 설계도대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설계도가 어마어마한 75조 개의 세포 속에 그 정보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한 개 속에 1천짜리 1천권을 찾아냈다는데 내가 그래서 속으로 만군이 될지 누가 아니, 억만군이 될지 누가 아니, 세포 한 개 속에 정보가, 메모리가, 그게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저기 들어오는 문이 저기 존재하듯이 설계도에 대로 짓다 보니까 문이 저기 존재했잖아요. 그 인간 세포 설계도대로 수정 임신이 되어지면 인간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 건강, 세포 건강, 그것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태행아 준비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청년이 이것을,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보이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봤는데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단계까지 가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말씀 받고 후대도 언약을 잡고 나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양육한 축복을 하려 하는 자들 중에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의 줄기를 잡은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벌써 아예 한둘 심지어 셋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들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다 무조건 1등이고 뭐 탑이고 이렇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양육의 자세가 반드시 다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청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로 하여금 임신을 위해서 준비되게 하고 부모를 육아되게 하고 이 규모를 위해서 갖춰야 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당신 태를 통해 일어날 것이 틀림없는데 그러나 욕심은 부리지 마시라. 자기 나이와 환경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생각을 하시라.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렘넌트에 대하여 수정 잉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될 성취 언약으로 들려줬으면 좋겠다. 간혹 무리하게 타행한 메시지를 듣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 욕심은 안 좋다. 그리고 준비란 단어를 지지난번에 메시지 했는데 여기 청년들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꼭 한 번 더 해주고 싶은 말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참사랑 교회에서 그런 의료적인 의학적인 그런 어떤 그 해줄 어떤 사역을 해줄 그런 기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했는데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참사랑 교회나 좀 확대하면 노회 아니 확대하면 RPC 아니 청년들로 하여금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걸 안 해요. 잘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자기 알아서 하는 사람 어쩌다 있고 대부분 안 합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아예 교회에서 청년들 아주 그냥 의무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줄 세워놓고 건강검진을 해줘요. 이 유전자 DNA 이런 검사를 다 해줘야 돼요. 건강상태를 후대를 위해서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준비를 뭐가 좀 모자라면 부족하면 이렇게 보완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검사하면 되는데 병원 가면 검진 목록이 있어요. 그대로 해줘요. 그러면 그거 한 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을 받아야 돼요. 임신을 앞두고 임신을 위해서 이게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일본에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중에 방사능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왜 위험해요? 내 이 유전자 DNA를 변형을 시켜버려요. 변형을. 그렇게 오래 살고 죽을 사람 같으면 또 좀 괜찮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질 사람들한테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변형된 채로 슬개도가 변형돼서 문이 저기 있어야 되는데 문이 옆쪽으로 붙어버리면 그 건축주는 슬개도대로 건축을 했는데 문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설계도면 자체가 변형이 와버려요. 그러면 수정 임신될 때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유전 동물이 많아요. 환경물질 많고 뭐 파마약도 그러고 커피도 좋은 음식이지만 과하면 안 되거든요. 과하면 안 되거든요. 뭐 음주, 허변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유전 동물이에요. 유전자의 독이라고 다 그게. 현대인에 그게 노출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니 환경도 청정 환경을 좋아하는 판에 내 임신할 이 몸을 위해서 은약 앞에서 준비를 시킨다는데 왜 안 하겠어요? 해야죠. 마음 치유, 영적으로 성령 충만, 은약의 말씀 받는 거 이렇게 하셔야 되죠. 마지막 한마디 결론 삼아 창조와 수정 임신 이것은 동물적입니다. 짐승도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짐승도 이렇게 수정되고 이렇게 임신되고 새끼를 낳는 거. 그건 인간과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차이는 뭐죠? 반드시 복음이라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낳지 않은 것은 낳은 게 아닙니다. 그래. 만약에 인간이 원죄에서부터 죄니요, 영원한 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과 예수의 복음 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만약에 부모가 안다면 미친 듯이 복음을 말해줄 거야. 복음만. 인간은 인간된 내게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정말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불신자 시부모님, 불신자 남편 누구라도 예수 믿는 데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 나가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걸 받으면서 돌파해서 이겨낼 거야. 감사함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걸 기꺼이 감당하면서라도 자기 새끼 하나는 내가 반드시 복음으로 낳아야 되겠다. 반드시 복음으로 양육하겠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를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창조는 아니다. 복음이 아니면. 복음으로 낳지 않은 건 낳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창조가 된다. 그래서 신약이 오면 구약에는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나오지만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 생명, 새로 지음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약시대에 창조받았어도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안 되면 구약에 창조받은 그 인간은 모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라고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도 복음이 없이 아이를 낳아서 이러면 그거는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이미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감동이 오늘도 그리고 다음 예비되어진 주일을 강단 앞에서도 그 영적 감동이 또 1mm, 10cm, 1m 이렇게 분량이 더 늘어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래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거야 라는 영적 감동 그 결의가 은약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 중의 복, 축복 중의 축복인 후대를 임신하여 출산 육아하는 귀한 태양아 부모들 감사합니다. 부모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을 주 안에서 낳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복음의 부모들 되게 해주시고 태영아 렘넌트 태영아 언약의 후대들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는 반드시 성공하는 언약의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